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서부 라마디에서 오늘로 이틀째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정부군의 공격이 시청사에 집중되고 있다며 며칠 안에 라마디를 탈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 연합군의 스티브 워런 대변인은 라마디 탈환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투가 치열한 상황이어서 탈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군 전투기들은 라마디에 최근 몇 주 동안 수십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ISIL 반군 규모는 라마디 내부에 250에서 300명, 라마디 인근 지역에 수백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내 러시아의 공습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주로 민간인 지역과 온건파 반군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또 지난 20일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이들리브에 러시아가 공습을 가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도 이들리브 지역이 공습을 받아 대부분 민간인들인 40여 명이 숨졌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의 공습이 일부 부정확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 같은 민간 시설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내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게 시리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시리아 전투 당사자들이 유엔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시리아 전투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해당 지역에서 고문과 임의 처형, 불법 살인, 성폭행, 아동학대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와 러시아는 바다와 육지, 하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두 나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 여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 여정과 거의 동일하다며 러시아는 인도에 흔들리지 않는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또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친구가 필요할 때 러시아는 항상 인도의 편이었다며 러시아와 인도의 신뢰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모스크바 방문 중 제16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어 러시아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인도의 친구들 행사에도 참석해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온 미카일 코도르코프스키 전 유스코 석유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현재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코도르코프스키에 대해 시베리아 석유마을 네프테 유간스크의 시장이던 블라디미르 페트크호프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도르코프스키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페트크호프 시장의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도르코프스키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자신의 민주주의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도르코프스키는 지난 2003년 세금 포탈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유죄 확정 판결로 10년간 수감됐었습니다. 코도르코프스키는 당시에도 야당에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대형 토사붕괴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오전 행타이유 산업단지 토사붕괴 현장에서 해외 이주 노동자인 19살 텐쩌밍 씨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텐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촌각을 다투며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70여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택지가 좁혀지고 결국은 비핵화밖에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란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임 목사가 과거 선교 집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 수는 5만여 명이며 이들이 한 해 3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빨리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중동의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한이 선택지가 좁혀지고 결국은 비핵화밖에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란 핵협상이 결국은 13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란 핵협상이 타결했던 나머지 6자가 똘똘 뭉쳤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한중, 미한일, 그리고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인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와 지혜를 내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한미중, 또 한중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육자에 대한 이해 방법도 아마 저희 강구하고 내년 초에 가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진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북핵 6자 회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는 여전히 유효한 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은 이 틀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모란봉 악단의 최근 베이징 공연 취소에 대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북중 관계에 파문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장관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는 충동적이었다고 표현한 뒤 북한이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돌연 취소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런 충동적인 정책 집행 사례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 추진에 대해 윤 장관은 반 총장의 방북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끌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략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으로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쉽지 않은 결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중심을 잡고 감당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방법론은 다르지만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급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첼 월러스타인 뉴욕 시립 바룩대학교 총장은 1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북핵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비확산 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월러스타인 총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제한적인 관심만 뒀다며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공격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과 신빙성 있는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물질 보유를 늘리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장치, 소형 핵탄두 개발에 진전을 내고 있다고 월러스타인 총장은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북한은 제재의 내성을 보여왔다며 중국을 동원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각오를 해야 하고 이에는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3국도 제재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아직은 북한이 4차 핵실험도 실시하지 않았고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북한 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벤더우 연구원은 21일 포브스 잡지에 내년 5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맞아 미국 정부가 평화협정과 관계 정상화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더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더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바로 대화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도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중국의 계속되는 지원 때문에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북한의 정권 붕괴는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벤더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그 경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벤더우 연구원은 미북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남북은 통일을 향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미북 간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신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21일 CNN 방송 인터넷판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폰테인 소장은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의회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폰테인 소장은 김씨 정권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때 북한 주민들은 억압받던 시절에 지원을 보내준 이들이 누구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주민의 편임을 확실히 밝히고 북한 정권의 범행을 기록하고 책임을 물으며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폰테인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북한 검사가 지난 16일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동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 임 목사가 과거 선교 집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열린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분 남짓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북한 검사는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며 과거 임 목사의 선교 집회 강의 영상을 증거 자료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그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한 검사가 공개한 이 동영상은 임현수 목사가 지난 2013년 10월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의 미주 기도 성회에서 한 북한 선교 강의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은 주최 측 관계자의 부주의로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졌다가 임 목사 억류 보도가 나간 뒤 삭제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강의 내용과 유튜브에 오른 또 다른 교회 강의 동영상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말 북한을 방문한 임 목사를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이는 임 목사 억류 직후 강의 동영상을 입수했지만 임 목사 신변에 대한 우려와 억류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임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압제로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여러 내부 정세 변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그 뉴스에 뭐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그 김정은이가 떠든 얘기는 3년 안에 내가 망할 거라는 거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 목사는 북한 내 고위층 지인들의 얘기를 인용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제대로 못해 극악한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장악을 못하니까 그리고 70대, 80대 원로들은 거의 다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50대로 20년에서 30년을 낮춰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장성택 이런 사람이 잡는 거로 착각을 하지만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 분열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일하는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제 개인하고 관계가 될 정도로.
임 목사가 실세가 아니라고 언급한 장성택은 실제로 이 강의가 있은 지 두 달여 뒤 처형됐습니다.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일부 고위 간부들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는 강의에서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이 길어야 4, 5년 정도를 버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길어야 4년 버틸까 어쩌면 급작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중국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김정은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임 목사는 강의 대부분을 체제 비판보다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며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교회의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기독교 선교의 토대가 잘 준비돼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였던 원산 보아원 같은 경우는 그때 5살짜리 애들이 지금 20살이 넘어서 다 군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누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서 지금 자기들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북한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고 선교사들은 승냥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서 나쁘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전 백성이 이제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그동안 그래도 도와준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은 이런 임 목사의 발언들이 최고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 전복 음모에 해당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자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정보공무체 구단에 의하여 무기 노동경영에 처한다.
하지만 국제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판결이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는 22일 VOA에 임현수 목사에 대한 판결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가 있고 비엔나 이렇게 조약을 보면은 이런 형사들이 형사 사건 특히 형사 사건 경우에 본국에서 이렇게 접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내에서 그런 비방하다 걸렸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이게 다 외국에서만 이렇게 했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보내서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캐나다 외교부 역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 차단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재판이 끝난 뒤인 18일에야 임 목사에 대한 캐나다 외교관들의 영사 접촉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원 교수는 임 목사에게 적용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 역시 국제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실체로 옮겨야죠. 뭐 무기라든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귀합한다든지 조직이라든지 무기를 이렇게 그걸 또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귀합을 하고 네, 사람들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네.
임현수 목사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자유세계에 적용하자면 명예훼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절차는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 전복죄와 비슷한 한국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비교해봐도 임 목사의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정부를 참칭, 즉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거나 국가를 비열란, 즉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안팎의 결사 혹은 집단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법원은 지난해 정치적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선동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내란 음모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보호보다 체제 유지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사법체계가 국제적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Issues of North Korea's governance and judicial system are well known. We are very concerned about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 임 목사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정정당당한 사법 조치를 놓고 시비지를 나서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한 노동자 수는 5만여 명이며 이들은 한 해 3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의 90%가량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은 현재 20여 개 국가에서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 주재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와 함께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의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몽골에서 두 차례, 폴란드에서 한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소득은 북한 당국이 공제하는 금액과 중간 관리자의 착복으로 급여의 10분의 1인 월 100달러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급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약 650달러를 매달 상납한다며 이는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몽골에선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상납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즉 청부업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에 납입금 650달러 이상을 요구하며 개개인이 회사 내에서 그것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아르바이트, 청부업을 진행해서라도 이 돈을 국가에 반드시 납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와 몽골의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안팎으로 일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로 그나마 100달러도 안 되는 자기 몫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몽골에는 울란바토르 지역을 중심으로 약 1,700명에서 1,800명, 폴란드엔 약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은 주재 발표에서 폴란드와 몽골 정부가 현지 채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계약 사항을 점검해 불법 또는 인권 침해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소장은 북한 노동자 자신의 의지에 반한 강제 송환이나 임금 미지급, 산업재해 보상금 착복, 과도한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폴란드와 몽골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이들 정부들이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유엔이나 ILO나 또 한국 정부나 이런 데서 매우 강력하게 몽골과 폴란드 정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방법이겠다는 것이고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17개 국가의 126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 소장은 언론 보도와 그 밖에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명단이라며 대부분 기업이 북한 노동자의 채용 사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도 노동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필요하면 육탄으로 저지하라는 명령도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소장은 명단 공개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의 타렉 체니티 부소장은 토론에서 지난 2011년 유엔이 공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은 국가는 물론 기업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니티 부소장은 북한인권센터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올해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특별히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재민들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고 고열량 영양 비스켓과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북한 홍수 피해 대응에 10만 달러를 특별 지원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20일 발표한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기구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5개 유엔기구가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호소해 모금된 금액을 북한 수재민에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자금으로 수재민들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 이외의 구호물자를 제공했습니다. 또 수재민 1만 천여 명에게 고열량 영양비스킷과 보건의료 세트, 11개 소학교와 고등중학교의 학용품, 여성 3천여 명에게 속옷과 여성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수질정화제와 수질정화장비, 위생용품 등도 지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8월 초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 이어 8월 말 라선시 일대 내린 집중호우가 북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홍수로 89명이 사망하고 1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옥 5,370여 채가 부분적으로 파손 또는 파괴됐고 주민 5,400여 명에 대한 식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46만 2천 스위스 프랑, 47만 5천 달러를 긴급 투입해 수재민 2,2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수질정화제 등 식량 이외의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조선 적십자회 관계자들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함경남북도 조선 적십자회 자원봉사자 84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재난대응 워크숍을 열어 지난 홍수 피해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1월 말까지 예비 구호품 비축을 마치는 등 2월 말까지는 모든 홍수 피해 대응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란 주제 아래 민화협 주최로 어제 열린 세미나 현장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입니다. 2015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5 통일준비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살펴보고 그중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이번 공동회의를 주최한 민주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그 남북경제협력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남북이 공동으로 상생하고 번영하는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동북아 환경 변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 또 북한의 경제 변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이런 딜레마를 깨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 물론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것보다 큰 게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편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 대해서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북한이 이제 뭐 크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3대 소통로를 남쪽에 열어가지고 북한이 후방을 막고 남북 대화를 쪽으로 해서 끌어나오도록 이런 이제 정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 경협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남북 경협에 있어서 민간 남북 경협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협력을 좀 더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 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독자적인 어떤 추진 전략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선적으로 민간 남북 경협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통제를 최소화한 상태로 민간이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진출하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남북경협은 이전처럼 정부 지원을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벤처사업처럼 위험이 여전히 많지만 성공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 간 협력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남북한 간의 관계라든지 북한의 수용 태도, 핵 문제 개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두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한반도 성장협력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각계에서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실제 운영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임금 수준의 문제, 세금 문제, 토지 사용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인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등 이런 기존에 합의된 합의를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경제공동체 형성과정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호열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1대1로의 기본 취지가 5통이거든요. 그 5통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과 중국과의 어떤 상생관계를 그 그랜드 비전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 한반도 종단 철도부터 시작해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가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우리 또한 그것도 그랜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마 잘 어우러질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낼 겁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는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최근 변화하는 동북아와 남북 관계의 환경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통일 기반 조성과 남북 협력 방향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민화협은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논의들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민화협 정책 홍보팀장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민화협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남북 경제 협력을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논의들을 조금 본격화하려는 그런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하기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맹전이 끝나면서 역사의 조언을 얘기했던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 공습을 시작한 이래 민간인이 최소 200명 사망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2020년까지 도시 내 판자촌을 모두 없앨 계획입니다.
네, 자 먼저 모디 인도 총리의 러시아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모디 총리는 오늘 오후 제16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의 참석차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양국으로 가며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데요. 모디 총리 취임 첫 해인 2014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에서 모디 총리의 이번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저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내일은 정상회담을 합니다. 모디 총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인도인들과도 만나고 또 러시아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출국에 앞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러시아를 흔들리지 않는 친구라며 이번 방문으로 두 나라 간 경제와 안보 협력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 또 캐나다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숨통이 조금 트이겠군요.
네,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인도와 러시아는 여러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실무선에서 조율이 많이 됐고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인데요. 인도-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관광협력과 농산물 교역 확대에 대한 합의문이 체결될 예정이고요. 또 러시아와 옛 소련방 국가들의 모임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에 인도가 가입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9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5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타타, 마힌드라, 릴라이언스 등 인도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와 러시아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네, 서방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인도의 첨단 무기 생산 기술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헬리콥터 생산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특히 눈에 띄는 협력 사안인데요.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카모프사의 헬기 200대를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이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가 인도에 지어주는 건가요?
네,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설 부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안드라 프라데시주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6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모디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다양한 경제 또 국방 분야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두 나라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더 힌두 신문에 따르면 두 나라 관계는 지난 1년간 경색됐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러시아는 인도와 관계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무기를 팔았기 때문이죠. 이번 방문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모디 총리가 이번에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러시아 관영 언론이죠. 타스통신과 인터뷰를 했다고요.
예, 모디 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인도가 친구를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 때마다 항상 함께해줬다며 두 나라 간 신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도에 무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 공습을 시작했는데요. 민간인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예,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오늘 새로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러시아가 9월 30일에서 11월 29일까지 시리아의 홈스, 이들리브, 알레포주에 25건의 공습을 가해서 민간인 200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앰네스티는 러시아 공습으로 주택과 병원이 파괴됐는데 인근에는 군사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일부 공습은 민간인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네,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해서 민간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무차별 살상 무기인데요. 앰네스티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이 모여있는 지역에 20차례나 집속탄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터키 총리도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을 비난했었죠.
예,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온건 반군과 민간인들의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메블루트 차부쇼울루 터키 외무장관도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 평화계획 결의안에 서명을 한 직후인 20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를 공습해서 민간인들이 대거 사망했다며 러시아가 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유엔의 시리아 평화 결의안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9일 채택한 결의안 2254호는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과 의료시설을 포함한 민간시설을 겨냥한 모든 공습과 공격 또 폭격을 포함한 비차별적 무기 사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에도 결의안 2139호를 채택하고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무차별 살상 무기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제 20일 러시아가 이들리브에 민간인을 공습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VOA에 러시아 공습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인지 여부를 미국이 조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일부 러시아 공습이 정확하지 않으며 병원과 학교를 겨냥하고 또 이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숨진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6일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리아 공습에 대한 비난에 대응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소위 ISIL을 반대하는 연대에 몇몇 대표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외국 언론은 러시아군의 정확한 공습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명분은 뭘까요?
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인데요.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파병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과 싸우는 시리아 정부를 돕고 또 ISIL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군이 ISIL이 아니라 온건 반군을 겨냥하고 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그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아니라 주로 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앤 패터슨 차관보와 빅토리아 눌런드 차관보는 11월 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공격하는 대신 공습의 85에서 90%를 반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관련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37년 만에 도시개발 회의를 열었군요.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20일과 21일 베이징에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37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중국 정부는 고강도 도시 구조 조정을 선포했는데요. 2020년까지 도시 내 판자촌을 모두 없애고 또 중국의 특색이 드러나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과열 속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이른바 유령 도시,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네, 사람이 살지 않는 이른바 유령 도시, 중국에 많은가 보죠?
네, 현재 중국 전역에는 지방 정부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신도시가 곳곳에 많은데요. 이런 신도시 아파트들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지난번 도시공작 회의가 열린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7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개혁 개방 당시군요.
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개혁 개방 이래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가장 속도가 빠른 도시화 과정을 경험했다며 앞으로는 환경과 삶의 질, 또 중국의 특색이 반영된 도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그 도시 발전 상황을 점검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 개발 계획과도 연관이 있겠죠?
예,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국민의 삶의 질에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가 정책의 초점을 빈부격차 해소에 두고 있는데요. 시진핑 정부는 오는 2020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상태를 누린다는 중국의 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가 어제 79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 날씨를 기록했다고요?
예, 어제 모스크바의 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936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기온이 통상 영하 6도인 것에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죠.
예, 날씨가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네, 대서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이 러시아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 따뜻한 바람과 비를 가져다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따뜻하다가 주말인 26일부터 영하로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비단 러시아의 상황만은 아닌 것이 올겨울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예, 지난 13일 세계 주요 도시들의 낮 기온은 섭씨 20도를 오르내렸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 21.7도까지 올라서 1889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미국 도시 가운데 60곳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이 같은 기상이변은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이 올해 사상 최고로 더운 겨울을 맞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엔은 올해 지구촌이 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강력한 엘니뇨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약해져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4도, 남포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3도, 강계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주 최저 1도, 최고 7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5도, 해산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원산은 최저 2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2도, 선봉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고, 먼 바다에서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져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서부 라마디에서 오늘로 이틀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정부군의 공격이 시청사에 집중되고 있다며 며칠 안에 라마디를 탈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연합군의 스티브 워런 대변인은 라마디 탈환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투가 치열한 상황이어서 탈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군 전투기들은 라마디에 최근 몇 주 동안 수십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ISIL 반군 규모는 라마디 내부에 250에서 300명, 라마디 인근 지역에 수백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내 러시아의 공습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주로 민간인 지역과 온건파 반군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또 지난 20일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이들리브에 러시아가 공습을 가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단체들도 이들리브 지역이 공습을 받아 대부분 민간인들인 40여 명이 숨졌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의 공습이 일부 부정확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 같은 민간 시설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내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게 시리아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시리아 전투 당사자들이 유엔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시리아 전투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해당 지역에서 고문과 임의 처형, 불법 살인, 성폭행, 아동학대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각국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폐쇄되는 올해 말까지 르완다 대학살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용의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형법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신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994년 유엔 안보리에 의해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그동안 93명을 기소해 61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4명은 무죄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형사재판소가 르완다 대학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정의를 구현하는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기여했지만 르완다 반군단체 르완다 애국전선 구성원들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르완다 대학살 사건은 지난 1994년 후투족과 투치족 간 대립으로 인해 촉발됐으며 보수 성향의 후투족은 80만 명의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와 러시아는 바다와 육지, 하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두 나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 여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 여정과 거의 동일하다며 러시아는 인도에 흔들리지 않는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또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친구가 필요할 때 러시아는 항상 인도의 편이었다며 러시아와 인도의 신뢰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대형 토사붕괴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오전 행타이유 산업단지 토사붕괴 현장에서 해외 이주 노동자인 19살 텐쩌밍 씨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총각을 다투며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70여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